교회 분위기가 그전에는 꽃송이였는데 오늘은 꽃밭이 됐네. 더 화사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인데요. 혹시 찾아가지고 옆에 좀 스마트폰 하나 주시던지. 아주 센스 있으세요. 감사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기일이어가지고 장모님 기일이어서 부산에 내려갔다 왔어요. 이제 요즘은 이제 성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묘지에 딱 묻기보다 워낙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땅도 적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 차지를 많이 하니까 땅에 딱 묻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항아리에다 담아서 이 조그만 칸칸에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분묘를 해놨는데 그 수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부산시에 시에서 마련해 놓은 곳인데 시립 성묘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인데 건물이 두 개나 되더라고요. 그 건물 두 개 안에 빽빽이 다 찼어요. 그래서 보면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이 땅에 70억이 넘다고 하잖아요. 지구에. 근데 돌아가신 분들은 이때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생애를 보내고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날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누군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근데 많은 사람들 많은 인생들이 이 땅을 오고 가면서 살아왔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했던 것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고민했던 세 가지. 첫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길에 대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진정한 진리는 뭘까? 어떤 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 진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땅에 왔다면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 바로 죽음과 생명의 문제. 크게 이 세 가지 문제를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철학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사상을 통해서 위대하다고 우리가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옳은 거야. 우리 삶의 이후의 삶은 없고 이 땅이 마지막이야.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남기고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인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답하고 있나? 오늘 본문 말씀에 답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인생의 그 근원적인 문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본인을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잖아요. 늘 베스트셀러 목록 중에 올라오는 게 항상 성공 처세술에 관련된 책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인생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뭐 노력해야 된다. 결론은 노력. 축약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여전히 노력해야 된다는 그 결론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모든 인생은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결정되는 거야. 얘기하면서 또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고 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공, 처세에 관련된 서적은 베스트셀러에 올라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왜? 거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복을 누리는지 어느 정도 조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직업훈련학교처럼 바뀌어버린 지금의 훈련, 뭐냐,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오로지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여기죠. 근데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야 라고만 얘기해요. 어제 저도 이제 그 차를 몰고 갔거든요. 아버님 이제 장인어른 차를 몰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주말이라 차가 많이 막혔어요. 한 시간 이상 걸렸죠. 그래가지고 제가 길을 잘 모르니까 부산은. 부산 길이 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몰라요. 부산에서 운전하면 전국에서 다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는데 옆에서 장인어른이 계속 옆에 앉은 것도 긴장되는데 계속 뭐라고 하냐. 그 왜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라고. 왜 그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라고. 아, 예, 아버님, 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가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조금 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길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길을 잘 아시니까 장인어른이 새길로 가라고 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내비게이션을 딱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내비게이션,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에 먼저 설정하는 게 있어요. 뭘 설정해야 돼요? 원하는 정도, 그렇죠. 목적지. 목적지가 설정이 돼야지 그 목적지에 맞게 길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내비게이션이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게 길이야. 각자 가고 최선을 다해서 가는 사람들마다 이게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만족해요. 왜 그냥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된 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길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이 땅에 어떤 성인도 종교적 지도자도 내가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없어요.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너희 인생이 가야 할 그 길이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성인도 얘기하지 않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잠언 20장 2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래서 모든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자기 길이야 라고 설정을 해놓고 걸어가는데 그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신의 길은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길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 아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한 유명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뭐라고 시를 쓰면서 고백을 했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을 걸어가려면 깜깜한 밤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을 통해서 길이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잖아요. 하다못해 불빛이 없으면 달빛이라도 있으면 길이 보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 수천 년 전에 그 지혜로운 왕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을 다 사고 노년에 되돌아보니까 뭐라고 시를 적냐면 주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길의 빛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옛날 우리 호롱불 같이 이렇게 바로 발 밑을 비출 수 있잖아요. 그걸 들고 길을 옛날 조선시대에는 많이 길을 걸었는데 바로 발 앞에 자기가 걸을 수 있는 발 발을 내딜 수 있는 발 바로 앞을 비춰주는 게 호롱불이거든요. 그와 같다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 돌아보니까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이제 호감이 있었어요. 어릴 때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 보고 싶은 거 많이 주고 또 선물도 주고 예쁜 언니들 누나들도 있고 이렇게 예 있어가지고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랬는데 고등학교를 딱 입학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다 형제들만 이제 남자들만 있잖아요. 남자들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학기 초에 3월 달에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부터 옆에 그 아는 저한테 아는 척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저보다 키도 크고 이렇게 기공자처럼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아주 막 아는 척을 해요. 막 와가지고 막 조잘조잘하면서 너는 어떻게 어디 학교 다녔냐 막 하면서 아니 솔직히 이제 1학년으로 올라오면 여러분도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알겠지만 낯설잖아요. 누가 내가 먼저 누군가한테 다가가기에는 또 쉽진 않거든요. 근데 막 먼저 와서 막 들이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아는 척하고 신나대끼하고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근데 이제 날마다 아침마다 보는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하고 뭐냐 비슷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더니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더니 저보고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발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친한 데기 했구나. 그래서 이제 뭐 교회 가는 거야. 뭐 제가 뭐 나쁘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 되돌아보니까 진로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제 진로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제 진로가 뭐였냐면 이렇게 돈 잘 버는 거예요. 저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돈을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예. 예. 문화적 가치, 예. 돈. 되게 좋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또 이렇게 예쁜 이렇게 마누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원래 꿈은 이제 선생님인데 이제 그건 꿈은 꿈이고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제 인생 진로가 바뀌었어요. 꼭 뭐 어떤 특정한 그것보다도 중심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뭐가 바뀌었냐면 그 전에는 그냥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들 건사시키고 부모님 효도하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지 이거였다면 제 가치관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뒤로 확 바뀌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저 내 한몸 건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사명이 있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예수님 안 만나고 만약에 그냥 그대로 공부 좀 했습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벼락치기 한 것 치고는 잘했어요. 뭐 늘 5등 안에 두고 10등 아무리 못해도 10등 안에 들었으니까 한계는 있죠. 벼락치기라는 게 아무리 잘해도 머리 믿고 공부를 안 하잖아.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래도 놔뒀다면 그래도 잘 나가 돈 벌고 참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지잘난 맛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는 솔직히 그 쭈뼛쭈뼛했던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이렇게 주먹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올라가면 이제 가오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학교의 통이야. 기선제압이 중요해. 그런 친구였어요. 이렇게 중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지역구죠. 그 지역 전체를, 그 중학교 말고 이 지역 전체를 이렇게 주목을 잡고 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친구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창시절을 정말 그 친구 덕분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나를 편하게 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신나게 믿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저기 이태리 베네치아에서, 예,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예, 살고 있어요. 한 번씩 전화 오는데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거는 단순히 이론, 도덕책,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살아있는 역사로,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예수님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 진리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우리 인생이 그 모든 것에 딱지가 붙어져가지고 요건 진짜, 요건 가짜, 요건 진짜, 요건 가짜가 다 붙어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딱지 붙여있는 대로 진짜를 선택해가면 모든 인생이 다 행복할 텐데. 그렇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텐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진짜, 가짜 붙어있지 않아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때론 진짜가 가짜처럼 오해되기도 해요. 붙어있지 않거든요. 각자가 우리가 선택해왔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선택해왔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신념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 옳아. 그건 자신에게 진짜예요. 리얼. 리얼리티. 그건 진리예요. 자신에게 진리처럼 작용해요. 그거 만약에 그게 가짜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진짜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학습되어 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가짜라면. 여러분 잘 알듯이 로또 복권 아시죠? 로또 복권. 그 수만 분의, 수천 분의 그 확률을 뚫고 그 한 사람이 그 1등이 딱 당첨됐을 때 수억, 수천억에 이렇게 당첨금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 복권을 구입하려고 하잖아요. 제 주위에 아는 사람이, 친하진 않지만 계속 로또를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로또를 열심히 사세요. 근데 뭐 신앙이나 비신앙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로또를 계속 사세요. 그래서 야, 그 돈만 해도 수백만 원이었을 텐데 로또 그 돈만 모아도 계속 사요. 그래서 당첨이 잘 안 돼.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에게 그 어떤 심리가 작용하냐면 이 적은 대가 지불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 그게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요 심리가 작용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그게 확률은, 확률상 가능성은 있지만 수천분의 일, 수만분의 일, 수억분의 일 중에 한 사람인데 어때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현실성이 있나요? 현실성은 없거든요.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사막에서 목마르고 목마른 자가 뭘 봐요? 오아시스라는 신기루를 보듯이 로또를 통해 자기의 원하는 것을 투영하는 거예요. 나도 그 신기루여도 좋다. 그러나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거든요. 가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좀 다행이에요. 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처럼 여기고 진짜였으면 좋겠고 나한테. 그래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해요. 날마다 1년, 2년, 5년 이상 거의 10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늘 사요. 그 돈이 막 수백만 원이야. 근데 여전히 나한테는 진짜가 안 됐어. 가짜야. 그래도 그게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그거는 돈만 잃었잖아요. 그 돈이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돈만 잃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것이 진짜 삶이 아니라고 여겨졌을 때는 우리 인생 자체가 사기 맞는 거죠. 그때는 이거는 그 손해는 측정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뭘까 찾아가는 고민 한 번쯤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철학자가 되자는 건 아니에요. 심각하게 살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한 번쯤은 그 고민에 빠질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나는 진리다. 내가 진리다. 너의 삶에 있어서 진짜는 바로 나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까놓고 얘기하고 너한테 이게 필요해.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너에게 답을 주고 싶어.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삶으로 증언하셨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뭐 제가 뭐 실제적인 선생님은 아니지만 선생님과 같은 역할의 위치에 있어요. 저는 그 꿈을 이뤘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달려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뭐냐면 이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이 복이라는 게 행복이죠. 행복. 행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행복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 번째, 나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삶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예행 연습이 없어요. 네. 딱 한 번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거 컴퓨터에서 컨트롤 V, 컨트롤 S 이렇게 오려 붙이고 붙이는 것처럼 복사해서 붙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뭔가 또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질 수 있나? 라고 한다라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뿐이기 때문에 누구나에게나 똑같이 한 번만 주어졌기 때문에 삶은 소중하고 소중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문제가.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그 악마의 일곱 가지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꽤 재밌는 영화였는데 그때 나왔을 때는 좀 유명했거든요. 지금 나온 지가 한 10년이 넘은 영화인데 지금 다시 봐도 이렇게 괜찮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요즘은 이제 영화를 리뷰식으로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스포 마지막 스포만 빼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영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봤던 영화들 이제 그걸로 보는데 그 악마의 일곱 가지 유혹 이 영화가 무슨 스토리냐면 그 남자 주인공이 그 키는 큰데 멀대같이 키는 큰데 이렇게 얼굴도 괜찮게 생긴 것 같긴 한데 이제 소위 말하는 찌질이에요, 찌질이. 여성들에게 인기 없는 남자예요. 근데 이 인기 없는 남자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여자가 상당히 이뻐요. 그 영화에서 나왔는데 우리 와이프보다는 덜 이쁘지만 아무튼 상당히 이뻐요. 근데 예,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근데 근데 이 찌질이 남자가 이렇게 넘사벽 여자를 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하죠. 뭐 다가갈 수도 없고.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악마가 굉장히 그 세련되고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이제 그 회사에서 계약서를 쓰듯이 내가 너에게 일곱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맨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악마가 그 들어달라고 하는 소원이 뭐냐면 이제 너의 영혼을, 너의 생명을, 너의 목숨을 내가 접수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일곱 가지 소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소원을 해가는데 이제 방해하죠. 소원이 성취가 안 되지.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내가 기꺼이 뭔가를 포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단순한 영화지만 재미있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진짜 내가 막 수십억에 백만 장자인데 목숨은 10년밖에 못 살아. 한 40년 인생을 좀 단축시켜가지고 너 10년 사는 대신 수십억에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선택을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제가 행복하기 때문에 네, 그런 수십억은 필요 없고 더 오래 살고 싶지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각자 처해지는 환경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분명한 거는 누구나가 조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목숨,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게 우리의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하면 너도 나도 이렇게 오히려 또 그거를 선택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거는 다 알죠. 다 아는 상식이에요. 성경도 상식적입니다. 모든 인생이 똑같이 동의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대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뒷문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지금 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인생에 대해서 평가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이 한탕주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한탕주의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더 의미 있고 뭔가 더 소중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꾸지 않거든요. 모두. 억만금을 줘도 한 번뿐인 인생과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통해 우리 인생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에게.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 다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제 뭐 또 믿는 분도 있고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또 학과 과제 때문에 오기 싫은데 왔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내용을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에게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 앞에 주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열쇠를 통해 내 인생의 어떤 다른 차원의 문을 열 수 있는 문 앞에 서 있다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 앞에 선 것이 왠지 낯설고 또 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수많은 인생들이 죽었었고 또 죽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죽을 것이고 또 수많은 인생이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우리 인생의 앞에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고민했던 이 세 가지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열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민 앞에 한 번쯤 아 신앙이란 거, 기독교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 성경에 대한 아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하기보다 저 뭐 거의 한 학기 돼가잖아요. 이 앞에 있는 멘토 그래서 같이 지내봤지만 비상식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비상식적이야. 좀 약간 똘끼가 있어. 그래가지고 하는 행동이 별로 믿음직스럽진 않아. 뭐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저도 상식적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과 예수님에 대한 것, 내 인생이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강요하진 않지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기회를 얻은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쯤 좋은 마음만 가져도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했을 때에 또 여러분들이 아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은 없으니까 만약에 추후에라도 갈 마음이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기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